오늘은 2023년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첫날 1일, 그리고 1년 52주 중에 첫 주일, 1월 1일 첫 주일, 뭔가 새로운 느낌, 신선한 의미, 뭔가 호흡이 막고 꽉 찬, 정말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계시적인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복된 날이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못다 이룬 꿈과 수많은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제 새해를 맞이함으로 또다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또다시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 명성교회를 복구하라입니다. 새해에 명성교회를 복구하라. 몇 개월 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계속 없어지지 아니하고 특이한 환상을, 생각지도 못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은요, 제가 너무 작고 주먹만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 건물 모퉁이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파묻은 채 슬피 울고 있는 그 환상이 낮에는 안 보이다가 새벽기도 때마다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건물 한 모퉁이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무 슬픈 초라한 그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은 모습.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구나.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쭈그리고 앉은 제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를 복구해라. 교회를 복구해라. 그래서요, 오늘 첫날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새해의 명성교회를 복구하라로 정했습니다. 몇 주간 이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초라한 모습에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 교회를 복구해라. 어디가 무너졌나? 파괴된 것도 없는데. 지난 태풍 때에도 물이 조금 센 것밖에 없는데 복구할 때라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복구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복구할 것이 뭘까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에 무너지고 해파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복구해서 다시 회복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첫 주일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저의 입장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실이지만 2019년에서 2022년 이제 어제까지 약 4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랬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가톤급 쓰나미가 우리에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쓰나미는 2019년도에 일어난 현대판 바리새파 종교 집단의 목사들과 장로들의 설기 등등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공격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잔멸을 했던 이런 음모로 교회의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해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평안한 주님 몸된 교회를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헛된 이간질 거짓에 속아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공격하고 허물어버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졌어요. 우리 맹성교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손해로 거의 회파된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게 된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남에게 교회에 입혀놓고도 지금도 그 종교인 목사들은 저는 종교인 목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런 회개도 없이 웃으면서 천진난만한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위선적인 거짓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회개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거짓이죠 이게. 이들의 만행으로 해파되어 큰 손해와 장애를 입은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행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손해를 입었으면 참된 회개의 증거로 사배로 배상하는 것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죽이고 뺏고자 했던 저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개도 없이 웃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고통의 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출발을 위한 의미심장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제재도 풀리고 짐승 같은 공격자들의 불 같은 공격도 이겨내고 이제 무너지고 해파된 상처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복구하는 중요한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해의 맹성교회를 복구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받으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치유와 복구에 충성하고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주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좌우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둘째는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 세 번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9%라는 인간 최대의 죽도록 노력과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회복과 복구가 일어나고 큰 부흥을 이루는 은혜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즉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의 위로로 크게 수가 많아지는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6개월가량 환상과 함께 강하게 제 마음을 이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3년 한 해 주제 승구로 삼는 말씀으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23년 새해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는데 여기에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온 유대 교회, 갈릴리 지역 교회, 사마리아 지역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가 합해진 거예요. 불러낸다, call out. 그래서 교회라는 원어의 뜻은 민족들과 종족들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낸 집단, 그 교회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세상 단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집단을 뜻하는 말이 교회, 에클레시아, 처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도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백성, 곧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 또 하나는 왕의 통치를 받는 단체 백성들, 두 가지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맹성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맹성교회는 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잡혀서 종교인들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사명을 다 잊어버리죠. 베드로가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와, 저 사람 믿고 따랐더니 별 수 없구만. 죽는 애,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달려서 죽는 거 보면, 아니야, 돌았습니다. 교회를 복구하여 세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갈릴리 바다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그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런 말씀은 교회의 어린 신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튼튼히 세우는 사명자로 불렀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 하나가 이 베드로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명과 관계없는 옛 직업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베드로처럼. 자기 직업에 집중하고. 물론 직업을 허술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참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직장 시간 지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직장에 지각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교회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은 뭐 괜찮다 생각하시죠. 물론 괜찮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편이 없다 빠져도 되지 뭐. 직장에 빠집니까? 직장에 집에 행편이 어렵다고 빠져요? 빠져도 되겠지 뭐 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직장인이. 교회는 행편이 어려면 빠지지 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명과 관계없는 직업에 너무 몰두해 있지 않느냐. 베드로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다시 고기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에게 지금 1월 1일 첫 주일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내 교회를 세워라. 내가 세울 것이다. 너를 도와주마. 내 교회를 세워라. 피해보고 무너진 교회를 복구하라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자를 누구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느냐. 사명자의 자격이 뭐냐. 그래서 나는 사명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명을 줬는지. 누구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 막중한 교회의 복구를 위해서 사명자를 세워주셨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고 사명자를 부르신 사람들을 보아라. 어떤 사람을 내가 불렀는지 너희들 한번 보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왜 이런 자를 택해서 사명자로 맡겨주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택했느니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교회를 복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내가 불러서 세웠다. 이것을 보아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명자죠? 어떤 사람을 교회를 세우고 복구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를 사명자로 부르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택했다. 왜? 자랑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구하는 중차대한 사명자로 부른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사명을 맡긴 사람들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 기준이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자기 미달자입니다. 자기 미달자예요. 오히려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 고귀한 귀족 가문, 천재 가문,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 부자,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네요. 정반대네요. 그 이유는 자랑 못하게, 내가 했다고 자랑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은혜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썩고 부패하고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그리고 깊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부풀어오르는 교만을 깨버리고 겸손히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를 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쓰셨던 아모스 선지자를 보세요.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의 뽕나무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명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선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뽕나무 키우고 목동이고 그런 부족한 사람, 농부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사사 기도원 보세요. 사사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찌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택하려고 하십니까? 자기 미달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슬프도 소이다 주여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째서 나를 선지자로 택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하는 모세도 자신은 과실도 있고 늙고 연약하여서 말에도 어눌한 자임이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울은 주의 제자들과 주의 교회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의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고 적대감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여기에 잔멸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잔멸하다는 헬라 단어로 리마이노마이, 리마이노마이는 잔멸하다.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포도원에 야생 멧돼지가 뛰어들어가지고 포도원을 마구 뛰어다니며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모습, 잔멸하는 뜻이에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야수처럼 물어뜯고 짓밟고 죽임으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사람입니다. 사울.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불러세우신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생각을 뒤집고 주님은 이 사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가 있어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은혜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무자격자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버티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사명자로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세에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맹성교회를 복구해라. 이 음성이에요. 3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든든히 서갔다는 말이에요. 든든히 서갔다.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노메오, 집을 짓다. 이거는 집을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괴된 집을 복구하다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즉 건축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오이코노메오, 전문 기술을 가진 건축자가 파괴된 집을 복구하고 새 집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고 복구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즉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강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세웠다. 충성스럽게 복구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기에 이 교회들이 계속 수가 더해 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맹성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세우는 자, 무너진 교회를 복구하는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맹성교회를 복구해라. 이 건축용어를 영적으로 영혼을 세우고 복구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엄마가 신생아를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가는 뜻으로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육입니다. 엄마의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고 참고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고 5년 참고 10년을 참고 30년을 참는 자식을 위해서 그 뜻이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세우다. 교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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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수가 더 많아져가는 교회로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명감 사명이 있겠네 내 자식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디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졌는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애굽인들이 다 이게 묻혀서 오히려 우리가 피지배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버라우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 대표자겠죠, 두 사람. 너희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빨리 가서 해산을 도울 때 그때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산파들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산파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산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구하기 위해서 산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렇게 귀한 어린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가도록 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상급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 명령의 임금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 산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상급 축복, 출애굽기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믿으십니다. 아멘. 이랬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흥황이라는 말이 평안이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이 집은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왕이 심판받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외치는 것처럼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 학벌과 권력과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십자가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첫날 첫 주를 시작하면서 다음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그건 뭐냐는 거예요. 이 명성교회를 볼 때 무너지고 해파된 것을 복구하라고, 세우라고, 든든히 세워가라고,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이 사명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9월 11일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이슬람 가격단체 테러로 미국의 뉴욕 쌍둥이 빌딩이 그 높이가 417m 또 415m 쌍둥이 빌딩 110층. 뉴욕 세계 무역센터가 촉한 연기로 덮여서 화염에 쌓여서 불길로 무너져 내릴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입주해 있던 모든 그 기업들, 직원들이 한꺼번에 탈출해서 비상구로 뛰어내려옵니다. 탈출자로 가득한 비상계단에서 유독 거꾸로 치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환관입니다. 거꾸로 탈출하지 않고 거꾸로 치올라가는 소환관. 그것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에게 사진이 꽉 찍혔습니다. 왜 올라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소방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my job. This is my job.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 한마디 남긴 채 화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 나중에 발간된 9.11 메모리얼 포토북에 게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소방관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믿고 불기둥 그 무너져 녹아내리는 사건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9.11 사태 때 이런 사명의 충성함으로 순직한 소방관이 347명. 교회를 위해서 죽겠나요?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장 존경하느냐 조사해서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소방관 1위에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사와 장로와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처참하리만큼 떨어져 있는지 잘 나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소방관들은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복구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위한 사명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출입하십니까? 소설가 이회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접을 받으며 예전에 대학가는 서점이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술집이 호황을 누리고 예전에는 호스티스들이 여대생 흉내를 냈지만 지금은 여대생들이 호스티스 흉내를 내고 다니는 뒤죽박죽된 세상이요. 양심도 예절도 전통도 기품도 낭만도 죽은 세상이 됐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뒤죽박죽. 같이 전도가 돼버린 세상. 오늘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이미지로 비쳐 있습니까? 예전에는 소명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크리스천 취급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소명이나 사명감 없이도 크리스천 대접을 받습니다. 소명도 죽었고 사명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었다는 진단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명에 살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올 한해 무너진 우리 명성교회를 복구합시다. 든든히 세웁시다. 그냥은 안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죠. 시험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평안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닌데 사명자 따로 있지.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우리 맹성교회 복구하라는 명령과 사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만 사명자라는 확신과 복구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 맹성교회도 올 한 해 수가 많아지고 크게 복구가 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극한 상황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강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산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산파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케 하신지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